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모시겠는데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전서로 보면 마지막 장이죠. 오늘 4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행하고 계신 거죠. 휴거는 은혜의 시대의 종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의 날의 시작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상으로부터 들림을 받을 때 대환란이 진행될 거거든요. 이렇듯 교회의 휴거는 은혜의 시대의 종말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주의 날의 시작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성경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땅 위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4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리실 것이다, 휴거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러분이 장차 세상에 나타나게 될 환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익혀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일부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자유주의니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복잡하게 뭐 설명들을 하거든요. 참 이거 옳지 못해요. 저는 그 선생님과 그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고요. 앞으로 그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 성경을 편협된 시각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임하게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날은 우리에게 밤에 도적처럼 엄습해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들어올리시기 위해서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적처럼 오시게 되는 것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교회는 지금처럼 축복된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 구원자의 위대한 강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도적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축복된 소망인 교회의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매기 목사님이 한 번은 조지아 주의 어느 그 찬양 인도자로부터 매우 재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매기 목사님은 그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그 경우가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약속 위에 서서란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속 위에 서서란 이 찬양을 부르지만 그들은 약속 위에 서 있지 않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날의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 그 놀라운 영광 속에 있다라기보다도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금 예수께서 무서운 환란기가 있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교회에 대한 휴거를 행하리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 근신할지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알코올성의 자극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알코올이나 또는 약물에 의한 것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취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승진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또 그 밖에 다른 세상적인 즐거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술을 많이 마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장차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바울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표현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진짜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자, 5장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여기에서 근신하여란 그 표현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의무가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것은 군인들의 의무와 의무에 대한 소명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배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슴을 가리킨다고 보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소망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구원의 소망에 대한 투구를 써야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은 지금 본 서신에서 세 번째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그 1장에서 말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켈빈은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구원만 하는 믿음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과거사적인 행위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현재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신자가 자기의 주위 사람들과 맺어야 하는 관계를 말하거든요. 구원의 소망은 미래에 대한 복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대환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기쁨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된 복된 소망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 간증 집회에 보니까 한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등에다 하나님의 최고 은혜는 아직 남아있어요 라고 쓰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도 등에다 그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그때까지 서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실 것을 이루시리라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계속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날인 대환란에 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의 때로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을 담당하신 교회는 그것을 당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왜 그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거든요. 김 목사님, 목사님은 자기가 휴거에 들어가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구원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의 삼중적 의미를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 지금 구원 받고 있다고요. 그것을 충만케 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리시기 위해서 오실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주의 은혜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환란이란 진노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10절로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든지 뭐 죽든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든지 간에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게 분명한 거라고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뭐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그들이 스데반을 시작으로 사도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순서대로 설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과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예? 여러분과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최고 아마 뒷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차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될지 참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음 절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명령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는 22가지 명령 시리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중 단지 10개만이 아니라 22개 전체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십자가 형벌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은 나의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니란 질문 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방법으로서 십계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본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십계명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삶을 살게끔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직장과 학교 등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서신에는 그중 22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군대의 명령처럼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대장이 병사들에게 하는 명령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장 8절은 우리에게 전투복장을 하라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은 피차 권면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피차 덕을 세우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신자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서로 도와서 든든하게 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속하는 세 개의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알고, 그랬죠?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쓸 때 데살로니가 지역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한 달 채 함께 머물지 못했습니다. 뭐 3주 정도 머물렀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동안 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므로 완전히 전무한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신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그들 중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봉사의 은사가 주어진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모든 신자에게는 구원받은 순간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들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자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는 이러한 자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끼리 나는 무언도하는 때 구원을 받았지. 나는 그와 신자가 되기 전부터 알고 지냈거든. 그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뭐 이런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 중에는 지도자로서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 그들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성경에 그 앞표징서, 그 다음에 뒤 앞표지에서부터 뒤 표지까지 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성경을 모르고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것을 반드시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을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의 친구가 되어준 것을 보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극동방송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매기성경 강의 그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을 남기시는 분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참 감사하다고요. 제가 가끔 그 답을 달지 못해서 죄송한데, 여쭙는 것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달지 못해서 다시금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너무도 고마운 것이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참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명령이 뭡니까? 다섯 번째 명령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명령들은 모두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교회의 모든 지체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조직의 모든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없다고요. 따라서 거기에는 그것을 총괄하는 권위를 지닌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을 해서 지도자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질서가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는 평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목소리만 높이려 할 때는 조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